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은 잠시 뒤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별 설교의 내용 전체를 다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훌러 신학교의 바비 클린턴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리더십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끝 마무리를 잘 감당했던 그러한 탁월한 크리스찬 리더들은 다 초점이 뚜렷한 인생을 살았다. 영어로는 focused life. 아주 사명의 초점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선명하니까 그 사명을 중심으로 일생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 끝까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이 무엇인가가 뚜렷해야 됩니다. 이 사명의식이.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이 24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사명의식이 뚜렷한 것 같습니까? 흐리멍텅한 것 같습니까? 뚜렷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역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참 지금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지 거의 20여 년이 다 된 분인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된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는데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긴가민가?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적 자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아다시피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의 선교사역의 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쭉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사역 초기에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처음에도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 달려갔고, 또 바울의 선교사역 막바지에도 역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지치지 않는 열정, 이 변치 않는 열심,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포커스, 초점이 또렷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또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삶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저 침체되기도 하고 또 그냥 또 기분 내키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열심을 내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그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이유는 뭐냐? 바로 사명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결같이 주의 사명에 올곧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주님이 나한테 이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명의식이 투철합니다. Focused life. 오늘 우리 포항노예 남성교회 또 우리 함께 저녁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 속에서 모세가 사명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던 80년의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 나이 80살에 시내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머지 40년은 정말 사는 것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22절을 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이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십니까? 예, 환난과 결박. 이 예언적 말씀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대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생길이 훤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가기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게 매여, 성령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이 매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뜻이 묶인다, 결박당한다, 노예 상태가 되었다, 사로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흉악의 결박, 흉악의 결박. 아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결박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풀려나기 전에는 자유가 없고 정상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하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가끔 귀신의 영향,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가끔 받는 것은 괜찮아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가끔 영향 받는 걸 넘어서서 계속해서 귀신에게 눌립니다. 프레셔. 이렇게 눌리는, 영적으로 눌리는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대답 좀 하소. 눌리는 경험 해보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눌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자주는 아닙니다. 눌리면은 괜히 이렇게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믿음이 약화됩니다. 악한 영에게 눌리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귀신에게 결박당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림 이런 표현 있죠? 귀신에게 사로잡힘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영어로는 possession. 예? 나쁜 영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보면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우리가 저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왜? 특별하니까, 유별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무덤 사이에서 막, 예? 돌로 자기 몸을 때리고 막 얼마나 겁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귀신 들린 거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에게 묶이면.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를 그대로 반대로 한번 거꾸로 돌려보십시다. 자, 성도님들이 성령의 영향과 성령의 인도를 가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영향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가끔 받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받으면 어때요? 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거나 어려우면 막 회개기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거나 성령 영향을 가끔 받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예? 성령과 조금 더 친밀하게 일상적으로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성령에게 사로잡힙니다. 성령에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성령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귀신에게 결박당하고 귀신에게 포로당하더라도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에게 결박당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혀도 표가 난다면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표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께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1번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1번, 성령님께 가끔 영향을 받거나 가끔 인도를 받는다. 1번입니다. 내가 1번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2번, 나는 그래도 일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2번, 일상적으로. 3번, 나는 성령께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 할렐루야. 3번요. 할렐루야. 예. 3번. 예. 자, 아마 다 3번이기를 원하지만은 1번이나 2번이 많지요? 예. 우리가 3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령의 인도나 일상적인 성령의 감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특별한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권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강권, 거의 지금 바울은 강박관념처럼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강권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러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에 강권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힘들고 우리는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포로가 돼,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히는 것 우리가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우들은 알 거예요. 지난 4월, 5월 우리 미얀마 팀들 갔다 오고 나서 하영인 새벽기도회, 분이엘기도회 두 달 동안 제가 조금 이상했지요? 맞습니까? 예, 막 그때는 잠도 제가 제대로 못 잤잖아요. 그때는 정말 강권 당한 것 같아요, 강권. 예. 근데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죠? 예, 이제는 2번으로 돌아온 게 일상적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가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그리워요, 그리워.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혔을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다고 해서 사로잡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 안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고난과 결박과 환난까지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성령께 매이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또 다른 사명자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큰 일을 많이 감당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일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결국 사역의 본질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다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길 것 같습니까? 집을 남기고 옷을 남기고 이름을 남깁니까? 여러분이 남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무엇을 남길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뭘 남기려고 합니까? 물어보세요. 예, 지킨다고 합니다. 예. 저는요, 저는 사람을 남기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저의 사역과 섬김 속에서 남기고 싶어요. 포항에 사역한 지 지난 6년 반 동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셨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전리품이 있다면 저는 바로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느냐고요. 교회를 덩그러니 크게 지었다고,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 교회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진성 목사는 기쁨의 교회 성전을 새롭게 지은 목사로 인식되는 거, 그게 자랑거리일까? 아니면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는 타이틀과 이름이 자랑거리일까? 포항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기적도 많이 행하고 병도 많이 고쳤지만은 주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땅에서 남긴 진정한 영적 유산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바로 이 사명을 에베소의 장로들, 다시 말해 에베소의 교회에, 에베소 교회들의 지도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이제 주로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밤에 많은 분들이 예배대로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요.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에게 그 성도가 이 일을, 이 교회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악수를 청하면서, 성도님, 지금 이 교회 일, 이가 우리 성도님 감당하면 참 좋겠다고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 얼굴을 딱 쳐다보는 정색을 하고 뭐라느냐?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시시한,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바쁜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 내가 너무너무 모욕감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는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부탁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러분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 위해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값주고 사신 교회, 생명을 바쳐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라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 사명을 적당하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명적 자각이 뚜렷할 때 이 사명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생명다운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삶의 본으로 섬겼어요. 19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또 모든 유익한 것을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바울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인내와 고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자기가 쓸 선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라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희생적인 섬김이었습니다. 따라 합시다. 희생적인 섬김.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그 개념이 있는 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재물과 같은 거예요. 재물.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잡잖아요. 예? 짐승을 잡잖아요.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희생 재물로. 희생 재물로 잡아 드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드려지는 헌신, 그 드려지는 재물은 전부 다 희생 재물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하나님께 많이 거두자. 투입과 산출의 경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희생 재물의 삶이에요. 재물로 드려진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의 삶은 희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생적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데요, 어떤 성도의 섬김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가? 희생적 섬김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을 감당하는 성도의 섬김,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미, 희생의 미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도 편안치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주의 말씀께 맡깁니다.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 드디어 이제 이별을 합니다. 36절 이하의 이별의 장면 같이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난의 현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통곡하면서 입 맞추고 있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이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만남과 이별이 바로 이 밀레도 항구에서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만남과 이별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또 그를 떠나보내는 에베소의 장로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이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포항에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하다 보니 이렇게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은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인도함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사명으로 설명되어지고 사명으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초점이 뚜렷한 사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결박당하여 강권당하여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혼자 열심히 사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명 다해 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 또한 이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양팀 나와주시고